예, 판관기 본문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1절에서 24절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판관들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제목이 판관 드보라와 그의 장수 바락입니다. 판관이 따로 있고 장수가 따로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드보라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4장 4절에서 그때에는 라피도세 아내 여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판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판관이기 이전에 판관이었고 또 독특하게도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이자 판관이었던 뭐 사무엘과 비슷하죠. 사무엘도 판관이면서 예언자이면서 사제였죠. 이 판관 드보라도 판관이고 예언자입니다. 4장 5절에서 그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판관이기 전에 그의 직업은 전형적인 판관, 재판관이었습니다. 제가 판관기를 시작할 때 이 판관기의 제목 판관이라는 것은 조금 좁은 해석이고 사실은 선구자, 지도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넓은 의미인데 그래서 재판관이었던 판관이, 판관인 여 예언자 드보라가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서 이 여 판관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 중세 유럽,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때 나타났던 이 성녀 잔다르크를 연상시킵니다. 잔다르크도 이 자기 앞에 어떤 장군 남자 장수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워서 전투를 했죠. 그래서 4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 남자 장수 바락 전투에 나가는데 아무리 이 여인이 판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힘이 막 기적적으로 강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잔다르크처럼. 그래서 장수를 세워야 되니까 남자 장수를 세우는데 이 남자 장수가 생각보다 이제 좀 뭐 소심한 거죠. 이제 드보라 안 따라가면 나는 못 싸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드보라의 장수로서 나타난 바락인데 장수로서는 좀 소심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 이 상대편 장수를 죽이는 마지막 역할을 다른 여인이 맡습니다. 4장 21절에서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지쳐서 잠들었다가 이렇게 죽었다. 시스라는 이제 그 반대편 그 적군의 장수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이랑 그 천막 말뚝이랑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 그 말뚝을 관자놀에 찍었으니까 이 여인 야엘은 조금 힘이 좀 있는 사람이었겠죠. 어지간한 남자도 말뚝으로 있는 사람의 관자놀에 그걸 박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에 박았다고 하니까 상당한 힘을 완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구약의 유딧기의 유딧을 또 연상하게 하죠. 유딧이 이렇게 장수의 목을, 유딧은 칼 가지고 장수의 목을 잘라가지고 갖고 나왔죠. 그래서 그녀도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혀를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 돌았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옆 판관 드보라뿐만 아니라 여인 야엘의 모습도 돋보이고 또 소심해 보이는 드보라의 장수 바락과 도망다니기 바빴던 적군의 장수 시스라와는 대조적으로 이 두 여인의 용기가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관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판관이 되면 혼자서 좀 다 해먹는 경향이 있는데 여인이 이렇게 판관이 되었을 때는 그 주변의 힘을 갖다가 잘 이렇게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사용해서 자신의 정치를 해가는 모습들을 협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부분이 이어서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31절 이 찬미가는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찬미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쓰여진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읽어보면 5장 4절에서 5절 주님 당신께서 세이르를 나오실 때 에돔 벌판에서 행해진 행진에 오실 때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도 물이 되어 쏟아졌으며 구름도 물을 쏟아내렸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시나이의 그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시나이 산의 하느님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판관기에서요. 이 시나이 산의 하느님과의 만남이 아주 오래된 전승임을 그렇게 히브리 백성들 안에서 체험되고 구두로 내려오던 전승이었다는 것을 판관기의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관기의 전승은 거의 이 사재기 편집자들이나 신명기기 편집자들이 좀 건드리지 않은 그런 어떤 날 것으로의 어떤 전승을 보여주는데 그 전승 안에서 그 고대의 전승 안에서 시나이의 하느님이라는 기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옛날 시대의 히브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에게 시나이의 하느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거쳐서 광야의 하느님을 만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이 전승이 아주 오래된 전승임을 신앙적인 전승임을 이 판관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시나이 계약의 모습이 이 찬미가의 모습에서 언급은 됩니다만 이 찬미가의 성격에서 이 계약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관기 전체에서도 신명기 신학의 어떤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 시나이의 사건, 시나이에서의 하느님의 만남의 사건과 이 십계명의 사건, 그러니까 어떤 신명기 신학의 조화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는 데는 시간차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난 거랑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 판관기에서 이 신명기 신학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걸 볼 때 그 오래된 전승 안에서 십계명이라든지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걸 볼 때 이 시나이에서의 하느님의 만남과 이 십계명의 조화는 나중에 신명기 신학에서 이렇게 조금 추가되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추측을 가능해 한다는 거죠. 뭐 완전히 십계명이 없었다가 추가되었다기보다는 대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명기 신학이 그런 구체적인 10개의 계명을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판관기에 전승이 있을 때는 이 신명기 신학이 아직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판관기 이야기에는 시나이 하느님은 나옵니다만 이런 십계명과 같은 신명기 신학적인 요소는 여기서 드러나지 않음을 볼 때 하느님의 만남, 하느님과의 만남과 십계명과 같은 신명기 신학의 어떤 정리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판관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드보라의 승리로 인해서 이 도시국가의 왕들에게 사치품과 또 동시에 무기를 실어 나르던 길이 끊겼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미가에서 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가르의 시대에 야엘의 시대에 대상들은 끊기고 먼 길 가는 이들은 샛길로 다녔다 라고 이렇게 찬미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농민들과 그들의 땅을 착취할 힘이 없어진 그런 도시들은 이제 길을 끊어버려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도시들은 동물이 없어 자기네 신들에게 바칠 희생제물이 없어졌고 그들의 곡간도 곡식이 없어 텅텅 비게 되었다. 이런 걸 이제 찬미가에서 권력가들이 지들 마음대로 재물을 못 모으게 되었다. 어떤 그런 전투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거둔 농민들은 이제 지파들에 의해서 구출되어 가지고 전리품들을 이제 나누고 권력가들이 다 이렇게 독식하던 재물들을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보라 노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는 율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조하되 그것을 땅의 소유와 연계시키는 신명기계 신학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하느님을 믿는 방식이 신명기 신학과 전혀 다릅니다. 다만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된 이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과 이 구약의 하느님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정의의 하느님이라는 이전에 무서운 하느님에 비해서 권력가들이 자기 멋대로 다루던 하느님에 비해서 진일보한 건 맞습니다만 공평하신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가난한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 모든 인간들과 함께해 주시는 공평하신 하느님 정도가 아마 판관계에서 노래하는 시나이 산에서의 하느님의 모습일 건데 나중에 이게 이제 신명기 신학으로 이제 신학이 점점 발달하겠죠. 발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신학이 구체화되고 발달하게 되면서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상선벌하게 하느님 또 율법의 순종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연결시키는 그런 치밀한 신학이 이제 이후에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하느님의 모습과 신명기 신학의 하느님을 완전히 처음부터 같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판관이 나옵니다. 6장 1절 40절 기드온이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8절, 6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 이 본격적인 예언자의 시대는 보통 엘리야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왕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건 본격적으로 나온 거고 판관의 시대부터 예언자들의 활동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모세도 그 지도자이면서 그 예언자의 역할을 사실은 했죠. 그러면서 자기 형 아론이 사제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도자와 이 예언자와 예 그 사제의 역할이 어쩔 때는 한 사람이 당하기도 하고 또 왕정시대 이전에는 좀 나눠서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간에 판관계에서도 예언자들의 활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젤의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 있는 향역나무 향엽나무 아래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서 밀을 감추어 두려고 포도밭에서 미리삭을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수가 되는 사람의 모습치고는 상당히 소심해 보이죠. 먹을 걸 감추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순박한 농부였습니다. 그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장수로서의 본질을 전혀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는 이민족의 횡포에 맞서서 싸우려 하기보다는 최대한 피하고 그의 재산을 숨겨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아주 순진하고 순박한 농부였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깨우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13절에서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이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했죠.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의인을 벌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라는 하느님 앞에서 아니 저 땅에 의인 30명만 있어도 저 땅을 멸하시렵니까? 아니 있으면 30명 있으면 안 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가지 않습니까? 그 물음이 판관기에서도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금 묻고 있죠.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백성을 고통 속에 두는 하느님은 더 이상 백성의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느님과 씨름을 하였던 모습이 판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고통 앞에선 인간이 이 고통에 대해서 도대체 이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하느님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따져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는 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무릎은 인간 삶에 있어서 고통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 담겨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성서를 읽다 보면 군데군데 이런 물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는 또 각자가 또 대답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정리를 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 또 기도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